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0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 그 첫날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추위를 뚫고 이렇게 본당을 가득 메운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가스비 줄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비판과 불평이 사라지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미움과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길뿐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 안에 숨었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회개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져요. 순결해져요. 거룩과 순결이 없는 수적인 성장은 교회에 있어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번 특새 40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기도의 불이 붙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40일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셨죠. 불안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폭풍처럼 몰아쳐가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에 재미가 붙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는 차 안에서 직장 사무실 데스크 앞에서 산책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틈만 생기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엔조이해야만 됩니다. 기도에 재미가 붙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5분, 10분씩 쥐어짜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40일 기도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믿습니다. 40일 동안 아프지 마시고 양화대교 가사처럼 아프지 말고 병들지 말고 기도하는 40일 동안에 여러분의 육체의 병이 낫고 여러분이 중보하는 사람들의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되고 부서진 가정도 회복이 되고 진창에 빠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도 어떤 활로가 뚫리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운명이 바뀝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죽을 사람도 기도를 통해 살아나게 되며 실패할 사람도 성공하게 되며 망할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새 40일 설교 준비를 저는 6개월 전부터 했는데 제게 특별히 감명을 준 기도의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좀 읽어보기를 권하는데 25년간 인도 선교사님을 지내셨던 웨슬리 듀엘 목사님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 벌써 나온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책인데도 아주 엄청난 기도 고전입니다. 또 영화 워룸의 그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프리실라 샤이러의 그 Fervent, 열정이라는 책이 또 있고 또 시대를 초월한 기도의 거장 E.M. Bounds의 그 기도 클래식은 사실 여러분이 그 백과사전 이상으로 집에 하나씩은 갖춰놓아야 될 고전이죠. 그리고 오할레스비, 노르웨이의 유명한 경건한 신학교 교수님이죠. 그분의 또 기도라는 책을 많이 참조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 7년 동안 저는 항상 특새를 준비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 강단에서 다루었던 설교들을 다시 쫙 되돌아보면서 10원에서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40일 동안 제가 건강하게 힘있게 이 날마다 이 새벽 부흥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40일을 하루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감동과 보호하심 속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700년 뒤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세례요한의 설교가 그야말로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은 항상 광야를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항상 광야입니다.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알프스의 절경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곳, 물이 없고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온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이 꼭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또 그 위 밑에 유대나라의 자치적인 왕들도 있었어요. 특히 요한이 살던 지역을 다스리던 그 분봉왕 헤롯은 가장 포악하고 못된 왕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로서 그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이 못된 지역의 왕까지 있었으니까 양쪽한테 등살에 시달려서 백성들이 정말 힘든, 그래서 정말 요즘처럼 정치인들 보고 희망을 갖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종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요한의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한 시대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두 명이나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둘이 장인사위 사이였어요. 한 사람은 은퇴했는데도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사위끼리 서로 이 종교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암투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광야처럼 힘든데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 막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주인 없는 것처럼 막 혼란 속에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뚫는 부흥의 불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세례 요한은 당시 전통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그가 말씀을 선포한 것은 시설이 잘 갖춰진 화려한 성전도 아닌 광야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좋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으로 예수님의 불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같이 평범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그런 화려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항상 뜻밖의 통로를 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9세기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세계적인 전도자 디엘 무디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디엘 무디가 주일학교를 갔는데 그 주일학교의 킴블이라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엘 무디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카고 거리의 어린이들, 불량배 속을, 부두노동자, 감옥의 죄수들, 거리의 실업자들, 병원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나 찢기고 가난하던 시절, 그들은 그로부터 시작된 무디 부흥 집회의 불길처럼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디엘 무디 같은 세례 요한 같은 그냥 척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냥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있었는데 그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기 쉽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겸손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앞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저는 낮아져야 하겠고 예수님은 높아지셔야만 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흔들어 깨우는 살아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이나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변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life changing message,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이 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새벽기도 시작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다 광야를 지날 때 기도 시작했어요. 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 오직하면 새벽기도를 나왔겠어요. 여러분, 40일 새벽기도를 지나면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을 적기입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는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우리 마음에 길을 까시거든요. 이 마음의 하이웨이가 깔려야 왕의 왕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돼요. 4절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대 중동의 대부분의 길들이 좁고 평탄치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어디 한번 행차하신다고 하면 선발 부대가 가가지고 왕이 오신다는 걸 알리고 지역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왕이 마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골짜기 같은 곳은 다 그걸 메꾸고 튀어나온 언덕 산들은 다 깎아가지고 고르게 만드는 건데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형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골짜기, 산, 언덕, 평지가 실은 여기서는 인간의 마음을 묘사하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실제로 유대 땅을 깎고 메우는 일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좀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쫙쫙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만 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라고 했어요. 도두어진다는 말이 메워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마음의 골짜기가 깊은 자들, 가난하고 약해서 열등감이 많고 기가 죽어 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열등감 있으신 분들 많죠. 여러분 열등감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학벌이 없어서 부자가 아니라서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열등감이란 게 엄청 상대적이에요. 부모는 강남 사람, 강북 사람 서로 차별하고요. 강북에도 그 성한 사람, 성박 사람 또 차별을 하고요. 그것도 이제 성북동에 사느냐, 평창동에 사느냐. 거기서 또 어떤 골목에 사느냐를 가지고. 강남도 다 강남이 아니래잖아요. 또 막 깨고 보면은 우리끼리 끊임없이 계급을 만들어요. 1류대학, 2류대학, 3류대학, 외국 사람들은 아무 차이를 모르는 한국의 대학들을 다 나눠가지고 우리가 열등감을 만들고 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됩니까?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200만 중에 최고의 용사들을 보내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10명이 그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아,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자기가 메뚜기래요. 그때부터 선포한 그 말대로 메뚜기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자기가 유재석도 아니고 뭐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가 선포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약속의 땅을 정복할 꿈이 죽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그 꿈을 죽인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남도 시험 들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멀고 험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이 강해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자꾸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칠 수 있으면 여러분을 들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튀어나온 자아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교만이 깎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참고로 듣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올인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갈등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과 부딪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는데 그 과정이 아파요. 쓰라리도록 아파요. 자존심이 깨질 때만큼 아픈 건 없어요. 사업이 망하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좌천당하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병 걸리면서 속이 상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멘붕이 옵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깨지면서 내 자존심은 깨어지고 깨어지는데 그 정도로는 족하지 않고 그냥 아예 아사지도록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세요.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교만이 빠져나간 사람한테 은혜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밭이 주님이 오시기 편한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병이 열등감과 교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비틀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과거였던 상처가 많던 마음들이 다 치유가 돼요. 질투심과 음란과 미움과 욕심으로 우리 마음밭이 그냥 울퉁불퉁 울퉁불퉁 다 튀어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산한 마음들을 지금도 여기 앉아서 세상 근심과 유혹과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울퉁불퉁한 부산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밭이 왕의 왕이 오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은혜를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제대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영혼이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내 마음의 하이웨이가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힘차게 우리 안에 흘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40일 특세를 시작하는 이 첫날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짭을 맡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뒤로 왕의 왕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 은혜를 맡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돼요. 시편 84편 5절 7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40일 내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하이웨이가 떵 열려버리죠. 거침돌이 없이 우리가 다 치워버리고 났죠. 그러면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곳곳에 여러분을 살리는 오아시스 샘들을 발견할 거예요. 이른비가 촉하게 여러분의 필요한 복을 공급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힘을 더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40일 기도를 할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그 시대에는 장차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신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게 뭘까요? 오실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몰려올 부흥의 물결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폭발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보면은 어떤 시대, 어떤 민족에게,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이 부어지는 때가 있었어. 영적 대각성의 시대예요. 교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변해버리는 엄청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엄청난 기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기독교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 중에 하나라고 일컫어주는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단 3년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금도 그 기록을 깨기 어려울 정도의 전무후무한 부흥. 우리가 한 1, 2년 있다가 영국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의 부흥 성지순례 한번 가볼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너무나 엄청난 부흥이었는데 그 부흥이 있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길을 타고 하나님의 부흥이 폭발한 거예요.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볼 때 기도 준비 없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부흥의 임재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자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무릎 꿇게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은혜의 빗줄기에 심령을 적신 사람들이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드리는 우리들의 이 기도가 부흥의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좀 착각을 해요. 이 부흥이라는 건 단순히 교인 숫자가 많아져서 큰 교회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to live again,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사람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가 열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교회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숨막히도록 강렬한 임재가 느껴져요.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됩니다. 그 헤르바토스라는 그 섬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계속되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가자는데도 안 가고 집에서 버티면서 그냥 TV 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집안까지 몰려 들어와가지고 숨을 못 쉬고 TV를 끄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집에서부터 자복하면서 교회까지 기어왔어. 영광의 임재가 그냥 그 섬 전체를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의무감으로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 마지못해 사역하던 그 종교적인 매너리즘을 산산히 깨워버리는 것이 부흥의 불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예배가 바뀌고 사역의 자세가 바뀝니다. 감사가 솟아나고 기쁨과 열정이 솟아나요. 그리고 이 부흥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이것이 가정으로 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스코틀랜드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거기 있는 수많은 이 노동자들이 일 끝나면 술집에 가고 사창가를 가고 도박장을 가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술집과 사창가가 손님이 없어서 차례로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폭력, 강도, 절도 사건이 너무 줄어가지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부흥집회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회귀한 공장 근로자들이 그동안 공장에서 슬쩍슬쩍 해갔던 공장 제품들을 다 갖다가 리턴해놓는 바람에 그 제품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큰 창고를, 웨어하우스를 몇 개나 지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석탄을 나르던 나귀들을 맨날 광부들이 술 먹고 걷어차고 채찍질하고 화풀이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나귀들을 끌어안고 형제여 하면서 우는 바람에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나귀까지 성령 충만했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이 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부흥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영국의 웨일스의 대부흥이 일어나던 바로 그 몇 년 뒤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은 일제치하로 나라가 넘어가기 전에 삼천리 곳곳에 그 불길을 번져가지고 일제는 우리나라의 곳곳에 사창가를 세우고 양조장을 세워서 우리 민족의 도덕성과 정신을 엎드려 드리려 했지만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이 금주운동을 일으키고 남자들로 하여금 사창가에 가는 것을 막게 하고 도박을 끊어내면서 학교를 세우고 깨끗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카운터펀치가 된 것입니다. 그 부흥이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에서 있었어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화장실도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그 당시 여의도에 모여서 하루에 30만씩 밥을 지어 먹으면서 밤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빌리 그레함도 와서 빌 브라이트도 와서 혀를 내둘렀던 위대한 민족 로렌 커닝엄이 와서 반드시 이 민족은 미국에 복음가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놀라운 한국 기독교가 300만이 안 되던 때에 100만이 그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흥의 열매를 먹고 한국교회가 90년대까지 부흥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불같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허연 눈을 뒤집어쓰며 겨울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청년들의 기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이 특세 40일을 통해서 한국에 식어갔던 그 부흥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 40일이 단순히 우리 교회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서울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암울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불길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40일을 불같은 기도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타고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이 교회를 변화시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오르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불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함대가 출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40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 선포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40일의 기도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실 텐데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